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고대인들은 처음에 시편이라는 이 말씀을 부를 때 트로필이라고 했습니다. 트필롯. 이 트필롯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후대에 가서는 트림힐이라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찬양하라는 동사 히브리어 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할이라는 말이 시편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찬양과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예스라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50편은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여 편은 7명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모세, 고라, 헤만, 에단,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입니다. 시편에서 아삽은 총 12편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아삽은 다윗 당시 궁정 음악을 총지휘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 즉 올곧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나마 아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독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번 설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예, 이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감사라는 말은 일본어 간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점기 때 슬그머니 들어온 외래어인 것입니다. 순수 우리말은 고마입니다. 여기에서 고맙습니다가 만들어진 것이죠. 고대 히브리어의 감사를 찾아보면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사 야다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90% 이상이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는 쉽게 말해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들은 안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인식론적으로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이 직접 만났던 하나님, 홍해를 건네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된 신앙을 야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동침을 하여서 부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야다, 이 감사라는 말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는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감사하는 의미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아삽은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그저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심리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인간 삶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과 2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번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2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일 문답 1번과 2번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 이 말은 히브리의 어원인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 말입니다. 이 카보드는 짧고 가볍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무겁고 깊고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려진 번제는 하나님의 카보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바로 이 카보드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영화롭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50장 7절의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의 수소나 내 우리의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공동 번역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소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은 뭔가 비슷한 말씀의 문맥들이 떠오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장의 말씀과 미가서 6장 말씀은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아삭과 미가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이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이를 위하여 늘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에서 공통된 점을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어떤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삽에게도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에게도 동행을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동행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성전에서 예배가 성전에서 드리는 것,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는 뒤쪽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행함의 결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교리와 교훈은 말하기는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한 삶의 행함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진리는 인식하고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적으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중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책 표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주된 핵심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친밀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로렌스 자신의 이 상당한 노력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로렌스는 그저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가정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눈여겨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옥을 가든지 저 믿기만 한 일본인들이나 아베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꺼버리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싫든 좋든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예배, 우리 안의 만족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그 삶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왕 다음을 이어갈 왕을 찾기 위하여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들을 준비시켜 일곱 명의 아이들을 사무엘 앞에 서게 합니다. 한 사람씩 나아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조차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곱 명의 아들 모두를 아니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예, 사무엘은 사울 왕을 뽑을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국가에서 나름 인재를 등용하거나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예, 용모를 당연히 보겠죠. 용모라는 것이 딴 거에서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키죠. 장신인 사람들. 그러니까 등치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겠죠. 힘을 보고 뽑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힘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주님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아들이 더 있느냐고 이세에게 다시 재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이세는 말합니다.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막내인 아들을 데려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 이세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보았기에 오지도 말고 양을 치고 있어라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있지만은 용모는 형들보다 못하였습니다. 키가 작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사무엘은 위대한 유대의 왕을 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칠형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이 다윗은 칠형제에 비하여서 모든 형제에 비하여서 모자란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곱 명의 이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형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한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편을 보지만은 시편의 70% 정도를 기록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명 이세의 아들은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삶이 예배이며 제사였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야다, 감사의 명사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는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토다에게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동사, 야다, 감사, 이 야다는 마치 인간의 자의적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명사토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의 아르바이트에 한 직원으로 취직합니다. 백인들에게는 다 코카콜라 앞에 콜라를 태우는 기계의 핸들을 잡고 그 콜라를 채워가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아이에게는 걸레질하는 직업을 줍니다. 그때 이 흑인 아이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학교에서 왔는데 내 동료들은 앉아서 코카콜라 병에 콜라를 채우는 일을 하고 나는 걸레질을 하는 하인으로서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걸레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장 전체를 아주 매끈하게 걸레질해서 닦고 티끌과 먼지가 없게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아르바이트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돌아갈 때쯤에 감독관이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네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군. 명인에 다시 와라. 그래서 이 흑인 아이는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걸레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만한 일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학 때 공장에 청소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이 흑인 아이에게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흑인 최초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되었던 국무장관이 된 바로 콜린 파월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기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장 4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그 재산을 받지 않았다입니다. 나머지는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낙농업이었습니다. 가축을 이제 관리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방법을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과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더 좋은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의 제사 방법이 틀렸다면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땅의 곡식으로 드린 것을 잘못되었다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4절 앞쪽에 등장하는 믿음으로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라는 헬라어 피스테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이페이스입니다. 자, 이 바이페이스는 믿음이 발동되었다, 믿음을 가졌다 이런 동사로 같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피스테이, 피스테이, 피스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는 믿음을 동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삶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 외국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오늘은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기도해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들은 소리를 치며 샤우팅을 하면서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리더의 삶을 보면은 늘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같이 사역을 했을 때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팔레스타인 특별히 위험한 가자 지구 안에서도 더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무슬림 지역의 가정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3일 예배, 어떤 금요철야, 어떤 우리가 늘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페이스북 가시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매 삶에 있어서 주님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길을 걷게 합니다. 믿음은 점진적입니다. 믿음은 역동성을 가집니다. 믿음은 감사라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소고기를 원하는 것이냐, 내가 염소의 피를 원하더냐,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너의 모든 삶과 함께하는 거란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